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고린도 전서 10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는 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이 재물을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의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오늘은 22절까지만 보는데요. 특별히 광고는 제가 안 드렸었는데 오늘 설교 말씀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미희 자매가 4개월 동안 하이티를 다녀왔는데 뉴욕을 간다고 해서 가기 전에 좀 우리에게 하이티의 선교 소식을 좀 전해주라 해가지고 오늘 이 수요일 전체를 다 맡기려다가 이 시간을 그래도 우리가 또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보고요. 잠깐 제가 말씀 마친 후에 우리 미희자매 나오셔서 대략 한 15분 정도 선교 사역에 대한 보고 및 그리고 그곳에 대한 우리의 또 다른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삶의 의미와 여러분 행복 소유하며 살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삶이? 경기가 안 좋고 수입은 일정하고 물가는 오르고 자식들은 속썩이고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을 텐데 여러분 참 성도로서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신군사님 제일 행복하신가 보다. 행복의 이유를 좀 듣고 싶은데 같이 좀 행복해 보게.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술술 잘 풀릴 때 행복하다고 누구는 얘기하고요. 건강하다고 나이가 들었음에도 아직도 파릇파릇 근육에 힘이 있고 혈기 왕성하다고 행복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어떤 자연을 보면서도 행복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 행복이 나에게서 온다는 사실,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성도가 그렇게 깨닫고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행복을 찾아서 세상 것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다. 이 정도가 되면 앞으로 이 정도 되면 계획 속에서 행복할 것 같다. 늘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행복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또 소유하려고도 하죠.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이렇게 가변적이고 또 상대적인 그 어떤 것에서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정의하지만 성도의 행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적이고 또 가변적이고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거기에 행복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불변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행복은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 전서 그리고 사도행전 새벽에는 쭉 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우리가 볼 때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기준에 의해서 그의 삶을 보면 그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느 누구의 자신의 그 고통 속에서도 어느 누구의 동정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판단한다면 대단히 착각 속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소유의 관점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내 것과 네 것. 거기에 좀 더 욕심 있는 사람은 내 것과 어떤 것? 앞으로 내 것이 될 것. 그렇게 두 가지만 본다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가치는 내 것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이 오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가치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계속해서 8장부터 쭉 보는데 9장 11장 1절까지 큰 이 청크 덩어리 이 덩어리의 이야기가 그 메인 주제가 흐르는 주제가 주제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정의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정의되는 개념이 우상 숭배라는 개념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 개념을 우리 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내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성도에게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개념이죠. 그러면 과연 고린도 교회가 말하고 있는 범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무엇이며 또 오늘날 우리가 또 범하는 우상 숭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우상 숭배는 정의되는데 바울이 또 뭐 골로새서에서도 얘기하지만 우상 숭배란 이쪽으로 나가지 말고 조리 나가. 여기 문 잠궈놨어. 우상 숭배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미 맺고 있는 자에게 해당되는 개념이 우상 숭배 개념이에요. 우상 숭배는 뭐냐면 이미 맺어진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한다는 거죠. 끊어서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는 성도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우상 숭배는 뭐냐? 이 몸을 스스로 이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관계에서 오는 행복을 차단하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가겠다. 내 마음대로 좀 해보겠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슨 어떤 신상에 가서 절하고 그거 참여하고 이런 개념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자체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맺어진 관계를 경의 여기는 자체가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거룩한 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예요. 그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으로 들어와 몸을 형성한 공동체 거룩한 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탈한 그것을 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에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의 몸을 연합한 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전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는 것, 그거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먼저는 분열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고소고발이 있었고 또 그들 사이에는 자유 혹은 지혜, 권리 주장으로 인한 우상 숭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좀 더 가면은 이제 뭐 주의 성만찬에 대한 오해, 은사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는데요.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놓고 바울이 지금 바울의 이 글의 무드, 성짐 이 글의 무드가 뭐냐면 굉장히 분노예요. 분노. 분노함 가운데 지금 서신을 쓰는데 그 분노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룩하여진 너희가 성도라 부름받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뤄 하나님을 행복삼아 그분이 주시는 모든 충만을 누리는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세상으로 가느냐, 이거죠. 그래서 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복과 은혜 그리고 풍성함, 왜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뒤로하고 세상으로 가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너희에게 허락하신 구원 취소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땅히 누려야 할 은혜와 충만을 누르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왜 너희를 구원하신 생명으로 이끄시고 한 몸으로 거룩함으로 부르신 그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능력을 무시하고 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살겠다고 스스로 결정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자로 불렀고 너희의 생명이 이제 거룩이고 은혜고 충만이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왜 너희 스스로 과거에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왜 네 인생을 의미 없다라고 스스로 결정해버리냐는 거예요.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이렇게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충만과 성도됨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24시간 에브리데이 반복하지만 그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날로 더해져 가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고 자람이라는 거죠. 자람, 성장, 이 신비로움, 그 신비로움 가운데 우리를 불러놓으셨는데 왜 스스로 죽어가던 가지, 열매 없는 가지, 아무런 의미 없는 열매를 맺는 가지를 쳐서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가지에 접붙여 놨는데 왜 스스로 또 가지를 쳐서 나가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도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다 광야에서 죽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취소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의 취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녀로서의 거룩함과 충만함을 누릴 삶의 기회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좀 비유가 적당하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가 정말 부모가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뭐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부유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분들인데 그 거기에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아이가 근데 암만 봐도 부모를 보면 자기가 어떤 부유하다고 생각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요, 스스로. 그러다가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구나 하고 스스로 부모를 떠나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아이는 부모 안에서의 성장을 통해서 부모의 어떠함을 알아가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평생 가난하게 살다 죽었다고 하십시다. 그렇다고 그 아이가 그 부모의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부모 안에 있는 놀라운 풍성함을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 있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바울은 대단히 안타까워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며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우리 8장 4절을 뒷장을 넘겨서 읽어보십시다. 바울이 우상숭배에 대한 그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상 재물을 먹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우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럼 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바울이 과연 이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주장을 뒤엎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면 자명하나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영향력이 있다. 20절에 보니까 그 사실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 가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의 형상이나 거기에 들여지는 재물이 그 위에 어떤 신이 임해서 신의 어떤 영향력을 준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 그걸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그 자체가 그리고 그 제사하는 자의 그의 마음이 결국은 귀신과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연합의 의미로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서 다른 것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바울이 금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에 어디 가도 나는 상관없어 라고 하고 성도가 절에 가서 절밥을 먹는다든지 또 우리 청년들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뭐 예수 믿어 천국가 확신을 한다 하고 무슨 콘서트 락 콘서트 같은 데 가서 헤비메탈 음악에 취해서 즐겨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안에 마음이 없으면 그 일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으면 세상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과 연합하는 것은 우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장로님이 아주 그냥 돈을 잘 버는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술을 파는 건데 미국에서요. 뭐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술을 파는 거죠. 뭐 술가게 리콜 스토어인데 그분이 이제 집사였어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장로 장립이 이제 장로가 됐어요. 선택이 되고 이제 장립을 두고 앞두고 가게를 전부 다 처분했습니다. 대단히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처분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장로가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 교회에 덕이 되지 않다. 교회에 성도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많은 돈을 부를 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포기했던 분을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장로로서의 삶의 거리낌을 스스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안 된다고요. 그분의 어떤 개념은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자기의 영향력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 서로가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예배 잘 드리고 좀 우리가 외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또 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유가,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됨의 의미에 있습니다. 바울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이 일부 성도들을 향해서 과격적으로, 지금 과격한 어조로 금하는 이유는 이들이 스스로 권리를 내세워서 그리스도의 연합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도,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또 목회자로 있으면서도 이렇게 보면서 너무나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신앙인이 대단히 예수 믿는 그 믿음의 가치를 쉽게 버릴 때 대단히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깨닫지 못해서일 수도 있는데 너무도 쉽게 예수 믿는 그 가치를 버려요. 예수 믿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치면 그것을 스스로 해석해내는데 제일 먼저 이렇게 끊는 것이 신앙생활의 요소들이에요. 기도 시간을 끊고요. 헌금 생활을 끊고 주일 예배를 끊고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끊어가는 모습을 보면 대단히 참 속상해요. 고린도 교회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이 소중하고 충만하고 은혜의 가치를 스스로 끊어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해지면서 스스로 끊어갑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의 우리의 실존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 이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성도의 연합, 성도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심. 이것을 사실은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어떤 신비적이고 충만한 어떤 요란한 어떤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 받았구나. 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은 한 몸이 되었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역사가 바로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었다. 연합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것들을 교회 역사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놓은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헌법으로 규정해놓은 권징이라는 것입니다. 권징.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이 이렇습니다. 범죄한 형제를 교정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 같은 범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그 거룩한 고백을 지켜내기 위해서 권징을 하는 겁니다. 만일 교회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징을 하지 않으면 헌법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만큼 주의 있게 중요하게 권징을 하라는 겁니다. 이 권징에는 특별히 네 단계가 있는데 권면의 단계가 있습니다. 권면, 교회가 바르지 못하고 또 올바른 그 교회의 공동체 하나됨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대상을 권면을 하죠. 그 다음 단계가 근신입니다. 근신, 좀 무거운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수찬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찬정리는 주의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가장 심한 단계가 이제 제명이죠.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찬정지를 보았을 때 이 세상적으로 보면 대단히 높은 단계의 처벌입니다. 벌이죠. 벌. 그런데 이 수찬정지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아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다 하더라도 몇 개월 또 더군다나 이 수찬정, 이 성찬 세례가 한 3, 4개월마다 한 번씩 있기 때문에 이 수찬정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왜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냐면 성찬이라고 하는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를 들어 직분자, 재직 혹은 직분자의 자녀 중에 만일 자녀가 예를 들면 한 가지 중에는요. 직분자의 자녀가 불신자와 결혼했다. 과거 한 2, 30년 전에. 그러면 그 아버지, 부모를 수찬정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단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와 어떤 범죄에 대한 수치와 거기에 대한 뼈아픈 회개가 동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한다 해도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한 이해, 하나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요.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너무도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신앙화가 되어버려가지고 서로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삽니다. 누가 아프다, 영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고통을 느끼고 힘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 바울은 소극적으로 단순히 너희가 이쪽에 왔으니 지난번에 있었던 이 저쪽 일을 버리고 이쪽에 속해라. 그런 식의 어떤 논리로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이 가치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왜 너희는 이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충만히 누리지 못하느냐. 그리고 저쪽으로 가느냐. 이 가치에 대해서 바울이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의 교제, 예배, 하나됨의 신비, 성찬, 여기에서 오는 만족, 충만,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됨의 가치와 영광과 이 명예, 이것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여러분,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곧 신앙에 성숙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신앙을 더하면 더할수록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영광과 명예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정지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마냥 그 자리에서 이쪽 같이 저쪽 같이 양쪽에 두 발을 담그고 고민하다 결국 성장 없이 그렇게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성장을 통해서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고 그 충만이 결국 주의 몸된 교회,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경험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서로가 하나됨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간의 격려와 위로가 그래서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집사님, 권사님 보는 재미로 그분 보면 항상 웃고 마음이 편하고 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내가 다 짊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도 힘든데 교회 와서 그것까지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시고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서로 즐거워하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미자매 나오신 마이크하고 스탠드를 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4개월 동안 이 하이티를 다녀오셨는데 여러분 IT라는 한 곳이 너무도 이제 미자면 말씀하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곳입니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시고 미자매가 4개월 동안 나가 있는 동안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열매도 확인할 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생명으로 사시고 은혜 아래 부르시고 거룩한 공동체 주의 몸을 이루시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충만하신 은혜를, 그 풍성함을 우리가 삶으로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하심과 성도 간의 연합에서 오는 신비로운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모든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헬리팍스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든든히 굳게 서는 교회 되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켜가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가정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내 가정이 아니라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눈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